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와 중국 해군이 다음 주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호주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중국 남부 진장항에 두 척의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마리 스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호주 해군은 중국을 포함해 영내 해군들과 정기적으로 상호 항구 방문과 합동 훈련을 시행해 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무역로인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최근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가까이 항해한 미 해군의 행동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해군 지휘관들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과 중국 인민해방군 우성리 해군사령관이 오늘 화상으로 1시간가량 회담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로 진입하면서 미중 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7일 미 해군 구축함이 스프레틀리 군도내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한 것에 대해 당시 구축함을 추적하고 경고한 데 이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두 지휘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최근 군사작전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해군 간 친선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난해 베트남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대륙붕 지역에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배치하면서 지난 1979년 국경 전쟁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한편 루캉 대변인은 시 주석이 베트남에 이어 다음 달 6일과 7일 싱가포르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 비공식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시리아의 주요 동맹국인 이란 등 다른 나라 대표들도 참석하는 확대 회의가 열립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에서 4년 반을 이어온 공포를 끝내기 위해 수년 만에 가장 기대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이의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시리아의 정치적 미래에 관한 다자간 회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30대 시가로 170억 달러치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계약으로 두 개의 회랑을 가진 에어버스의 대형 항공기 A330기 30대와 단일 회랑식 A320기 10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베이징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경쟁업체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보잉사로부터도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저가 항공사들의 등장으로 항공 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1일에 0에서 0.25%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확장이 여전히 완만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앞서 몇 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내비친 바 있지만 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했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11월 2일 서울에서 연례 안보 협의회를 열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적십사사는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1만 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해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미한 안보 협의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1일 서울을 방문하는데요. 미한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미사일 등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 지침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4D 작전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직후 미한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SCM, 미한 안보협의회의는 지난 1968년 시작된 미한 국방장관 간의 국방 안보 분야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미한 동맹 대부분이 군사 동맹인 점을 감안했을 때 SCM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최고위급 미한 동맹의 결정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의협의회나 정책협의, 뭐 차관급 회의 있고 실장급 회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국장급 회의들이 있고 그런 회의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 합의를 하죠. 뭐 한미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한미 방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는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실질적인 한미 동맹의 결정 협의체죠.
이번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달 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카터 장관은 방한 첫날 비무장지대 DMZ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둘째 날엔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뒤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CM 개최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엔 미한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0차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MCM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추거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북중 관계와 관련해 북한과의 정상적 국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 국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서 세계와 잘 융합하도록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의 발언은 비핵화와 도발 자제 등 북한이 국제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대사는 최근 북한과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한국 측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또 연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내년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부터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봉에 참석한 가족 643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봉 후 심리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의 적십자사 지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우광우 남북교류팀장입니다.
가족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든가 가족을 만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다시는 좀 못 만나겠구나라는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오는 좀 뭐 성실감이죠. 일상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세요?
심리치료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전문 병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상봉 후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6%는 상봉 이후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응답도 8.7%였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그러나 상봉 이후 심리치료보다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과 같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심구섭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대표입니다.
상봉한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 못하고 헤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만난다는 걸 기약 못하고 헤어졌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편지 왕래라든가 물건 보내는 걸 그런 건 구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적십자 보내담이 열리면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 편지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영상 편지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어릴 적 추억과 고향 이야기 등이 담깁니다. 제작에는 남북협력기금 174만 달러가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작한 영상편지를 내년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전달 사업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6만 6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이며 해마다 4천 명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5 세계 평화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영내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남과 북이 서로 분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회견에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inued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principle, which is a people classification based on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전 가족이 모두 이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 아래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convinced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situation of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recommended.
북한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하고 유엔 총회가 결의한 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표결을 통해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보리가 실제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월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fore that would be then a turning point of sorts. And
안보리 회의 결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아직 안보리 회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는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오는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대변인이 27일 BOA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회원국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 추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유엔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해 채택됐던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 인도주의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올해도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방문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북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8일 북한 당국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이 최근 뉴욕에서 자이드 최고 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현재 북한 측과 자이드 특별 대표의 방북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BOA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유엔인권 최고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 담당 전권 대표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을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 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방북을 취소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스타브로스 람보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은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람보리니디스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했지만 양측 간 견해 차이로 두 사람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두 달 전 중국을 방문했던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현지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학위대 측은 군사 목적이 아닌 순수 과학 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국무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가 지난 8월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해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과 학교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1991년과 2010년에 각각 설립된 두 대학의 총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27일 BOA에 당시 자신은 평양에 머물고 있어 8월 2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킹 특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대사가 연변과학위대 학교까지 왔다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평양에 있어서 킹 대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교 직원들하고 같이 인원했습니다.
김 총장은 평양과학위대와 연변과학위대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킹 대사가 과거에도 연변과학위대를 방문해 주로 미중 민간 교류 방안과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 등에 대해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평양과학위대의 전공과목 강의는 모두 외국인 교수진이 맡고 있어 순수 과학교육의 최우선순위를 둔다며 사이버 공격 등 해킹 관련 기술을 가르친다는 외부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과학위대에서 열린 제3회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48명의 인사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인 참석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03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전직 미국 우주인 데이빗 힐머스 박사, 그리고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노먼 뉴라이터 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김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아그레 교수와 힐머스 박사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평양과학위대에서 열린 1, 2차 회의 때도 각각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회의는 한국에서도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원수 숭실대 총장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김 평양과학위대 총장의 초청을 받아 대북 산림 녹화를 지원하는 아시아 녹화기구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방북했고 한 총장 등은 북측과 학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결핵으로 5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다제 내성 결핵 환자가 지난해 3,8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북한 주민 5천여 명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8일 공개한 2015 세계 결핵 보고서에서 이는 결핵 환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한 것이라며 한국의 3.8명, 중국 2.8명, 일본 1.8명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글레지우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결핵 환자 사망률이 비교적 높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About 5,000 people died of TB for the year 2014. And in the previous year, what we are seeing in this year's report, in the new report, is that that number was about 6,000. So the number is
북한에서 2013년에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6,700여 명으로 추정됐던 것에 비해 지난해는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글레지오 연구원은 2013년의 경우 결핵 환자 완치율이 92%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1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42명으로 2013년 429명보다 다소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난해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제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이 보고한 신규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197명으로 세계보건기구 추정치의 5%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캐린 웨이어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모든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제내성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country had all the capacity to test every TB patient for MDR, they would probably find 3,800.
웨이어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황해북도에서 처음으로 결핵 환자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결핵 환자의 1.9%, 재발 환자의 15%가 각각 다제내성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정확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 전 지역에서 약제 내성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웨이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폐결핵 사망자가 지난 1990년에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패트리엇 3 미사일 34기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28일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항공기지에 패트리엇 3 미사일 2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일본 주요 지역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34기 배치 계획이 완료됐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치 목적은 일본 전역에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이번 배치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총 15개 기지에 34기의 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리엇 3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층 지상방어 요격체계로 날아오는 적의 전술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레이더를 통해 1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고 매우 정밀한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3 포대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 화력 통제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동식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패트리어트리는 특히 화약이 아닌 금속 산탄을 이용해 적의 탄두를 직접 맞춰 파괴시키는 히트킬 방식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뛰어난 요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7년 사이타마 현에 위치한 이루마 기지에 처음으로 패트리어트리 미사일을 배치한 뒤 2008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다카하시 스기요 전략기획국 부국장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패트리어트리 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해상 요격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고 곧 이를 8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이지스 전투 시스템 2기를 일본에 15억 달러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이 장비가 일본의 새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레이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기 발사 시설 등을 통합해 다양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신 통합 무기 체계입니다. 일본은 또 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지스함 등에서 활용하는 무인 정찰기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앞으로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로 예고 없이 기습 공격을 가하거나 중국이 분쟁 도서를 갑자기 점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두 나라의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양국 간 갈등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핵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안보 공조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처럼 오랜만에 성사된 것은 양국의 해묵은 과거사 갈등이 최근 몇 년 새 한층 격화된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갈등 요인들은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열리는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 안보 공조의 필요성만큼은 한일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곽진호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덮고 새 자위대 관련법에 근거한 안보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입장차 때문에 두 정상은 대북 공조와 관련한 합의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그 위기 관리 능력 문제를 지적하는 게 가장 이제 서로 어떤 어려운 점을 풀 수 있는 거죠. 한일 양국 리더들이. 그래서 북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한일이 대북 관련 공조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춰지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계기로 미한일 안보 삼각 연대가 강화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협상과 저강도 도발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곽진호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른바 투트랙 외교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트랙 외교 기조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되 이와는 별개로 안보와 경제는 대화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투트랙 접근법이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골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골을 메꿔가는 그런 개선의 방향을 나간다는 걸 나타 보이면서 했을 때 투트랙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한쪽 골은 여전한데 한쪽은 분리해서 간다. 누가 봐도 한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28일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두 나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고 짤막하게 말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중국이 30년 넘게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강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에서 논란의 미군기지 건설이 재개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중국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죠. 한자녀 정책을 중국이 드디어 폐기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변화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건 지난 1980년부터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고 국내외의 비판 속에서도 35년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라지게 됐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제는 가정당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중국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인구 고령화 또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한자녀 정책이 인구 증가 억제의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고 기대 수명은 늘면서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심각한데요. 이미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산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지역에 따라 취해왔고요. 이번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가 꽤 심각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가 13억 7천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올해 말을 기준으로 노동 가능 인구는 10억 명, 노동 종사 인구는 8억 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중국 사회과학원 예상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155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고요. 2020년 이후에는 매년 790만 명, 2030년 이후에는 매년 835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 고령화 때문인데요. 이는 중국 경제에도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심각한 문제인데 여전히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요.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인구가 준다는 것은 노년층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그동안 중국 산하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외적인 비판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산하 제한 정책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임신 후반기의 여성도 중절 수술을 받도록 강제하기도 했는데 이는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부유층은 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에 출산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고서라도 여러 자녀를 두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또 중국 내에서도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 한 명만 낳아서 곱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졌다던가 아니면 자녀를 한 명만 두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단의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게 노동인구 감소나 인구 고령화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정책상으로는 큰 변화지만 실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중국에서 그동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은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녀를 기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요. 또 본인들도 이제 한 자녀로 자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자녀 가정에 익숙해서 이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됐다고 해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예.
오히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정이 많을 텐데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도요 시골에서는 이미 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 정책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은행 발표를 보면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중국 여성의 출산율이 1.66명인데 한국의 1.3명이나 일본의 1.41명보다는 높지만 미국의 1.88명, 북한의 2명보다는 낮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출산율은요.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기 전 1970년대 후반에는 3명이 육박을 했었는데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아 소식을 살펴볼 텐데 국제회의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오늘과 내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 이렇게 네 나라 외무장관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요. 내일은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리는데 특히 이 처음으로 이란이 참석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그동안 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정 논의에서 이란을 배제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진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에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고요?
네, 이 케리 장관이 오늘 4개국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4년 반 동안 계속된 내전을 끝내기 위해 가장 유망한 기회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시리아 사태의 진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또 기다린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맞았던 정치적 기회 중에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케리 장관이 이렇게 큰 기대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시리아의 이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미국과 서방국, 아랍 국가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서로 상충되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시리아 상황이 악화되고 내전이 더욱 장기화되고요. 또 이를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L 같은 테러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어떻게든 이 시리아의 분열을 봉합할 정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국제사회에서도 커졌습니다.
네. 자, 하지만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서방의 지지를 받아온 시리아 내 반정부 세력도 이번 회의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과거에는
네.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아사드 정권은 이런 반정부 세력들을 테러 세력으로 지칭을 하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시리아 정부 또 그동안에는 이 서방의 지지를 받아온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도 배제한 채 미국과 서방국 또 러시아와 이란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우선 마련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이번 국제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은 이런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군사적 공세도 강화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난해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미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에 공습을 강화하고 또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세력에 대한 군사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이 오늘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요 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북부에서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또 ISIL의 근거지인 라카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서 ISIL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카는 이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주장하면서 수도로 선포를 했던 곳인데요.
네.
캐리 장관은 특히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ISIL의 세력을 더욱 신속하게 약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캐리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리아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시리아인 20명 중에 한 명은 내전으로 죽거나 다쳤고 5명 중에 한 명은 난민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죠.
네. 자, 앞서 이 카터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ISIL을 겨냥한 지상작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미군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뭐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예상이 있었는데 백악관이 어제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요, ISIL을 겨냥해서 과거 미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벌였던 것 같은 그런 이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지상작전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고요. 카터 장관의 앞선 발언도 기회가 있을 때 현지에서 미군과 협력하는 세력과 함께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터 장관이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 미군은 이 공습 또 현지 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요. 이제 분명한 ISIL 목표물을 확보했을 때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 병력과 공조해서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얼마 전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현지 병력과 함께 ISIL에 붙잡혀있던 인질 70여 명을 구출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일본 정부가 기지 건설을 재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지가 건설되는 곳은 일본 남단의 오키나와현인데요. 후텐마의 미군 비행장을 해놓고 해안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이전 예정지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격적으로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앞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이 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다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가 전임 지사가 승인을 했던 매립공사 허가를 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건데요. 하지만 이시 게이치 일본 국교교통상이 지난 27일 오나가 지사의 승인 취소를 효력 정지시키면서 공사 재개가 예고됐었습니다.
네. 자,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후텐마 기지는 지난 1945년에 건립됐습니다. 처음에는 한적한 해안이었는데요. 주변 인구가 늘면서 이제는 인구 밀집 지역 한가운데에 활주로가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소음이나 또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요. 또 빈번하지는 않지만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만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미군과 협의를 해서 기지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처음에는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현내 다른 좀 더 한적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인데 이 옮기는 곳이 바로 이제 공사를 재개한 이 헤이노코 해안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오늘도요 후텐마 기지의 헤이노코 이전은 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거듭 밝혔는데 이 후텐마 주민들은 당연히 하루빨리 기지가 이전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해놓고 주변 주민들은 미군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네. 오늘도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놓고 기지 예정지와 인접한 이 나고시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다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자재를 실은 트럭에 기지 진입을 반대하면서 오늘 시위를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빚어지고 체포된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 정부가 건설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앞서 국토교통상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오나가 지사는 이 지사로 당선될 당시 미군 기지의 현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동안 계속 기지 이전에 반대해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금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8도, 남포 최저 3도에서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9도, 강계 최저 영하 5, 최고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4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2도,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1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1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3도, 원산은 최저 2도, 최고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도, 최고 10도, 선봉도 최저 영하 2도,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다소 끼겠고, 먼 바다에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와 중국 해군이 다음 주 남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호주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중국 남부 진장항에 두 척의 호위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마리스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호주 해군은 중국을 포함해 영내 해군들과 정기적으로 상호 항구 방문과 합동 훈련을 시행해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무역로인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국제법에 따른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최근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가까이 항해한 미 해군의 행동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해군 지휘관들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 인민해방군 우성리 해군사령관이 오늘 화상으로 1시간가량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부근 12해리 이내로 진입하면서 미중 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7일 미 해군 구축함이 스프레틀리 군도내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한 것에 대해 당시 구축함을 추적하고 경고한 데 이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두 지휘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최근 군사작전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해군 간 친선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난해 베트남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대륙붕 지역에 중국이 석유 시출 시설을 배치하면서 지난 1979년 국경 전쟁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한편 루캉 대변인은 시 주석이 베트남에 이어 다음 달 6일과 7일 싱가포르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에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들이 이번 회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시리아의 동맹국인 이란도 참여해 주목됩니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내일 확대 회담에 참석한 뒤 미국, 러시아와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도착해 이번 회의는 지난 4년 반을 끌어온 시리아 유혈 사태를 끝내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리아 반군 측은 이란이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 노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도 미국과 러시아, 이란 간 입장차를 고려해 시리아의 정치적 미래를 다루는 다자간 회담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30대 시가로 170억 달러치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계약으로 두 개의 회랑을 가진 에어버스의 대형 항공기 A330기 30대와 단일 회랑식 A320기 10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베이징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경쟁업체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보잉사로부터도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보잉 측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들은 앞으로 20년간 6,330대의 항공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이래 0에서 0.25%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확장이 여전히 완만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